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기, 특별히 넉넉히 이김이라는 제목 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이 로마서를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로마서의 별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로마서의 별명은 성경의 다이아몬드예요. 여러분들 보석 가지고 계신 것 중에 보석 중에 보석은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특별히 이 다이아몬드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깎아요. 그리고 그 원석을 그대로 두지 않고 아주 날카롭게 깎아서 만든 그 다이아몬드가 실은 더 값어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칼날같이 자를 걸 자르고 액기스를 담아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별명을 붙이기를 성경 중에 다이아몬드가 로마서가 아닐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우리들이 믿는 복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그 상속권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참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되 특별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리 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게 하시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시며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 저 천국을 향해 영어롭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새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대로 따라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걸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변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위에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영어 성경에는 I believe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I am convinced. 내가 확신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미 이루어진 복음의 능력으로 말마 우리 삶에 이 굴복을 당한 게 있는데 뭐냐면 내 삶을 통해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음이 드디어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은 이 바울의 고백은 네 가지의 질문에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관계대명사 후 누가로 시작되는 네 개의 질문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31절에 나오죠. 그 3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후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두 번째 질문은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세 번째 질문이 34절에 나오지요.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질문이 35절에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바울이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친절하게 달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의 답은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구절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데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 없다. 두 번째 질문이죠.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이것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요,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세상에 어느 누구가 나를 고발할까? 고발할 자 없다. 세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답은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가지고 이미 pay off, 다 속죄하셨습니다. 속죄할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내가 하는데 도대체 누가 나를 정죄할까? 정죄할 자 없다. 아주 딱딱딱 명료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좀 이 부분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이 이 네 번째 질문인데요. 질문이 이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런데 이에 대한 답은 무려 장장 35절에서부터 39절까지 이릅니다. 앞에 나왔던 세 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합친 구절보다도 훨씬 많은 양의 답을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사도 바울은 이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지면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위에 저 네 가지 질문들을 자세히 보시면 실은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질문은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캐릭터를 나타내는 신론에 대한 부분이 1번이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한 자를 고발할까? 나를 의롭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칭의입니다. 구속론이에요. 누가 나를 정죄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니까 정죄할 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는 바로 기독론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질문이었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질문은 신학적인 질문이라기보다는 실천적인 질문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법한 일에 대한 질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와 닿는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리적으로도 분명히 알고 신학적으로도 분명히 아는데 실은 사건이 터지면 내가 배운 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저도 제 삶을 보니까 참 아는데 그 사건이 터지면 아는 대로 되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해요. 내가 분명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 누가 나를 고발할까? 누가 나를 정죄할까? 여기에 대한 답이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딱딱 나와요.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량을 완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청주할까?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이 터지고 나면요, 그 사건들 앞에서 그런 일들을 내가 직접 맞닥뜨렸을 때는 아는 대로, 내가 배운 대로 되지 않고요, 이 마음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자기 마음대로 널뛰기를 하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소위 뚜껑이 열린다고 해가지고 자기 폭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같이 일을 하다 보면 평상시에는 참 조용하신 분인데 갑자기 어떤 일이 딱 맞닥뜨리면 막 폭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확 주체를 못하고 막 폭발하시는 분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성격상 폭발은 못해요. 하지만 이렇게 자기 안에 딱 웅크리고 있다가 이게 속으로 정리가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자기 스스로 계속 쌓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두통도 생기고 소화 불량도 생기고 그리고 막 얼굴이 뒤집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 만나기 싫어하는 그런 일들까지 가지 않습니까? 저는 한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는 아니고 이 두 번째 안에서 막 터지는 그런 스타일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스타일이세요? 보세요. 훨씬 더 성도들에게 실질적인 상황을 가지고 이 바울이 네 번째 질문을 통해서 목회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자동적인 반응이 있는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마치 철없는 이 커플들이 그 짝사랑,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이파리를 하나씩 떼는 모습 같아요. 여러분 그거 해보셨죠? 딱 놓고 이거 떼면서 그녀가 날 사랑해, 그녀가 날 사랑하지 않아, 날 사랑해, 날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딱 몇 개 남았어요? 두 개 남았어요. 어? 날 사랑해? 몇 개 남았네? 하나 남았어요. 아이고, 그녀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거 굉장히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빗댈 때 이렇게 유치하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결론이 뭐냐면, 조금 좋아지면 아, 하나님 날 사랑하나 봐라. 근데 희한하게요, 이상한 일이 생기고 내가 원했던 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고 어려움이 생기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배운 대로 컨트롤이 안 되고요,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 빼앗기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네 번째 질문을 하면서 성도들을 목회적으로 목양하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공중권세 잡은 자와 싸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붙잡으면서 우리 삶에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네 가지 질문을 다시 보시면 관계대명사 후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누가, 누가, 누가.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네 번째 질문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어낼까? 여러분, 누가라고 질문했으면 답이 뭐가 나와야 돼요? 누가로 시작하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35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후에 대해서 물어봤다면 당연히 답도 후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저거는 문법적으로 좀 다른 것 같아요. 만약 이렇게 물어봤다면, what으로 물어봤다면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까? 차라리 이것이 더 문법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후라는 것을 써갑니다. 여러분, 위에 저 빨간 글씨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리 삶에서 매일 우리가 겪는 일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냥 우연으로 넘길 수 있는 그 일들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일들이 여러분 후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싸움이에요.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 잡아야 그 싸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손해보지 않도록 신경 쓰시라는 말이에요. 내 앞에 일어나는 저 사건의 문제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흐트러져 가니까 단지 그 사람과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또는 칼과 같은 일로 대변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대처하려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것은 후, 누구에 대한 문제이구나. 뒤에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길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금 그 뜻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리오? 그런 상황 때문에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비일비재한 그 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히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다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점점 차가워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냥 그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운가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악한 영과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알러트해요. 일어나라. 깨어라. 너희들의 마음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지 말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목회적인 권면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는 그러한 잠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저 일곱 가지를 저희들이 한번 짧게 보겠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무엇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냐면 환란입니다. 이 환란은 뭐냐면 외부적인 압력이 가해지는 아주 조직적으로 다가오는 외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라든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조직적으로 나를 압박해오는 혹시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환란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곤고입니다. 이 곤고의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갇혀져 있는 상태 때문에 오는 내적인 요동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미국에서 자유주의로 우리 민주주의 안에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가운데 가장 크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는 역할이 있다면 뭘까? 저는 단연코 곤고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갇혀져 있는 상태에서 오는 스트레스예요. 그것으로 내 안에 영적인 이 요동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키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 교회 오실 때 이 자동차 키 혹시 잃어버리신 분 안 계십니까? 그 교회를 가야 되는데요, 자동차 키가 안 보여요. 그래서 말할 발을 동동 그립니다. 아이고, 어떡하냐, 예배 시간 늦겠다. 찾다가 결국 못 찾았어요. 그리고 예배도 못 드렸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자동차 키가 발견되지 않는 거 보니까 오늘 하나님이 예배 드리지 말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웃으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나가기 시작해요. 비단 제가 이 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내 삶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 일로 연결시킨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곤고예요. 내적인 요동입니다. 세 번째는 박해입니다. 신체적 가해를 받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는 별 그 와닿지 않는 게 박해인데 몇 주 전에요. 그 이슬람권에서 나이지라 목사님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목이 잘리는 그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우리하고 관계가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기근, 적신입니다. 가난을 통해서 오는 어려움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정말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왔던 이 비즈니스를 접어야 되는 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뱅크럽시를 하는 상황이라든지 오늘도 내가 페이먼을 내야 되는데 극이 없어서 너무나 발을 동동동동 구를 때 혹시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위험입니다. 원어적 뜻은 이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모든 순간 그게 위험입니다. 소위 고치지 못하는 질병에 걸렸다 하는 순간이에요. 치료할 방법이 더 이상 없다라고 의사들이 손을 놓는 순간 위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칼이에요. 이것은 많은 주석가들이 해석하기를 행정적 파워를 가지고 우리에게 얼마든지 위협이나 핍박을 가할 수 있는 시스템, 소위 권력의 남용입니다. 국가 혹은 어떤 기관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를 압력 주고 압박하는 것, 그게 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오늘도 흔들고 있어요. 위에 언급됐던 저 일곱 가지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진 것 아닌가? 그런 영적인 도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의 느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계속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면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이에요. 이 모든 일. 저게 무슨 뜻이냐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도 아니고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난 후도 아니고 나중에 다 추스려서 생각해 볼 때 아,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삶 속에 진행되고 있을 때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는 얘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이런 일곱 가지의 상황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지금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이미 승리를 가진 그 복음의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도 바울이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를 37절에 다시 나타내고 있습니다. 3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유가 뭐죠?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근데 이 한국 번역은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영어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NIV라든지 ESV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No, in all these things we are more than conquered through him. 그 다음 뭐라고 나오냐면 who loved us예요. loves가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뭐지요? 우리를 사랑하셨던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어에 맞게 영어를 한국말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셨던 이로 말미암아. 실은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왜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번역했냐면 제 생각엔 이래요. 만약 사랑하셨던 이로 말미암아라고 번역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러면 지금은 사랑하지 않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왜 과거형으로 who loved us 과거형을 사용하셨을까요? 지금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을 염두하며 일부러 저 과거형을 쓴 거예요. Who loved us? 어떤 사건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십자가예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가 대박이 나고 건강해지고 모든 게 잘 되었을 때 현재 진행형으로 이런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넉넉히 이기는 자가 아니라 현재 진행되는 이 상황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쓱쓱 잘라내는 그런 절단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셨던 이로 말미암아 Who loved us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으십니까? 십자가만 생각하면요 아무리 힘든 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심히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어떻게 해요? 내 쉴 곳 찾았네. 드디어 저 고백이요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도 편안히 쉴 수 있는 곳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 그늘 밑이라는 거예요. 천만 백만이 나에게 오늘도 달려들고 내가 어떻게 이런 절단된 듯한 상황 속에서 사방이 오늘도 나를 막 찍어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넉넉히 이기는가? 십자가예요. Who loved us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 붙들면요 내 삶의 모든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십장로 교회를 담임하셨던 그 목사님 플레임이 이래요.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의 마지막 임종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의 마지막 임종 때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설교자 그럽니다. 누가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요 마지막 호흡에 있는 힘까지 다 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Nothing.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까? Nothing.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외칠 수 있냐고요? 바로 답은 하나입니다. Who loved us예요.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한번 이런 고백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할 때 이 우리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면 누가 김덕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준비되셨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누가 예,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 이름 집어넣으셔도 안 되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누가? 다시 시작합니다. 시작. 누가 김덕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답이 뭐예요? 답은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들여다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 생활을 한번. 어떻하든지 간에요 이 약한 영적인 이 세력들이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막 끊어내려고 오늘도 노력하고 있어요. 이 영적의 어둠의 세력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를 끊어내잖아요. 실은 뒤에 누가가 있는 거지 무엇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길을 무겁게 만들고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실증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오는 이 길을 자꾸 차단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는 그 어둠의 세력의 작업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 떨어진 이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려고 하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확히 그런 분들을 진단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으로 당당히 서십시오. 그 십자가 그늘 밑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셨던,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진행되는 현재 진행형의 고난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